네, 민수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레위인이라는 그 부족 안에는 성전 사제인 그 극소수의 레위인과 아론 가문의 사람들과 나머지 레위인들도 이렇게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사제의 직분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과 나머지 레위인들의 갈등이 민수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16장 1절에서 11절의 제목이 코라가 아론에게 대들었다라는 내용인데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셔 주님 성막에 일을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너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자,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런데 이제 너희가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 갈등은 뭐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광야 시대에 뭐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후대에 이 민수기가 편집되고 있던 그런 당시의 상황에서 사제와 나머지 다른 성전 주변 부위를 맡아보고 있던 레위인들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안에 끼어들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이집트 탈출 운동 전체를 이끈 그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도 레위인이었죠.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 가문이 아니라 분명히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솔로몬 왕이 왕행정 시대부터 이 레위인들의 직분과 사제들의 직분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면서 그 갈등이 이제 구약의 시간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구약 안에서도 이제 그 유다인들의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치적인 요소는 당연히 들어있죠. 그래서 기존의 레위인들이 지지했던 것은 평등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계급 체제를 반대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평등 사상을 부족 동맹 체제에서, 그러니까 지파들로 나눠진 그런 부족 동맹 체제에서 실현하려는 그 레위인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사제직을 지지하는 그 왕들의 체제, 왕들의 조세 체제, 왕들의 계급 그 체계를 지지하는 그 사제들 사이의 갈등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나눌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 결국 이러한 갈등은 복음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 등장하는 그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그 모습. 사두가이파는 성전사제 직분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보수적인 집단이죠. 사두가이파가 되고, 그래서 사두가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제들이라고도 이제 표현하고, 바리사이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립니다만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물론 성전은 계속 짓고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만큼은 지어져 있었죠. 헤로데가 지었던 그 가장 화려했던 성전도 있고, 또 마을마다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죠? 회당에서 그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던, 예배를 받았던 장소, 회당에서는 누가 사두가이가 아니라 바리사이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선포하는 바리사이들이 회당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두가이와 바리사이가 나중에 그 사도행전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그 바리사이파 출신이죠. 그래서 나중에 잡혔을 때 그 이렇게 최고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사두가이랑 바리사이들이 막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잡아들인다는 그 서로 간의 공통의 목적 때문에 서로가 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두가이와 바리사이가 대립되어 있는 것. 그래서 사두가인은 구약에서 보면 그 성전과 사제의 직분을 중심으로 아는 사람들의 어떤 전통을 잇고 있고, 바리사이들은 유배의 시기를 전후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뭐, 예언자 집단일 수도 있고, 또 그 성전 사제의 중심이 레위인들이 아닌 나머지 레위인들의 그 뿌리에서 바리사이들이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구약의 갈등의 대립의 연장선이 복음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두가이도 바리사이도 지지하지 않으셨죠. 레위인이나 그래서 결국 이 사제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결국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았고, 하느님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신 분.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 신약의 전통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땅에 집중하던 구약의 전통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전통으로 바뀌었다라고도 충분히 이 소재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금 복습하면서 좀 정리를 또 한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 보면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의식에 쓰는 속죄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제의 몫이 된다. 자,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레위기라는 책이 재미가 없는데 제사에 관한 규정만 쭉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지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레위기라는 책이 제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사에 관한 규정이 반이고 삶에 대한 규정이 반이라는 이 레위기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모양, 민수기에서도 그게 보인다는 거죠. 민수기에서도 타인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타인에게도 변상을 해야 하지만 제사에 속죄제물을 함께 바치는,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그 변상을 하는, 그게 용서를, 복음적인 시선으로 보면 용서를 청하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로지 제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민수기에서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것은 이제 정의로운 하느님의 영역에서 가능한 영역, 그게 이전에 무서운 하느님의 영역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예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변상에서 권력자들은 의무에서 제외되는,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의 권력 때문에 그에게 항상 특권을 누렸지만 정의로운 하느님 안에서는 이런 것은 없다. 그래서 현재 교회의 성사에, 교회의 성사 정신을, 그러니까 그 성사를 삶으로 살아서 완성해야 된다는 정신의 바탕에 구약의 뿌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사는 성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나눔을 살아가고 고의 성사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사는 내 삶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1절에서 31절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통 혐의를 받은 여자. 뭐 여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는 여성을 하나의 남자의 재산 가운데 철저하게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의 재산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여자에게만 이런 혐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통 혐의를 벗겨내느냐? 뭐 저주의 물, 그 사제가 저주의 물을 떠놓고 그 속에 손을 담가라고 하면 손을 담갔을 때 배가 부풀어 오르면 죄를 지은 겁니다. 하지만 부풀어 오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거죠. 그럼 손을 넣으면 부풀어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사람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백을 하거나 여성의 죄 없음을 지켜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권위 앞이죠. 이 물에 손을 넣으면, 손을 넣어서 네가 죄가 있으면 네 배가 부풀어 오를 거야, 죄가 없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 물에 손을 불어 넣으면 배가 부풀어 오를 거라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손에 넣기 전에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권위 앞에서 죄 있는 사람은 자백을 유도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백을 지켜주는 겁니다. 당당한 사람은 그 물에다가 손을 집어 떳떳하게 손을 딱 집어넣겠죠. 그래서 나름 사실은 겉모양은 주술적으로 보입니다만 상당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민수기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절에서 21절 나지르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지르인은 종종 구약성경 읽다 보면 뜬금없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지르인에 대해서는 이 민수기에서의 여기에 6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밝혀진 부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지르인, 가장 유명한 나지르인 중에 하나는 판관기에 판관 중에 한 명인 삼손이 바로 대표적인 나지르인이죠. 그래서 그는 그 나지르인은 그 머리를 자르지 않죠. 그 삼손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데 그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었어 가지고 나중에 여자의 꾀에 빠져서 이제 머리를 잘리고 힘을 빼앗긴 다음에 당분간 엄청난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로지 민수기에서만 나지르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상당히 부족하고 이게 어떤 직분이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구약성경의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9장 15절에 23절 보면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탈출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설명들을 보셨죠. 그래서 낮 시간에 광야는 강한 태양이 내리쬐는 걷기조차 힘든 곳입니다. 그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서 평균 강수량, 평균 그 일수량이 뭐 1년에 2일, 2, 3일도 되지 않는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밤에는 그 광야는 갑자기 추워지죠. 그 밤 시간 동안에는 불기둥으로 하느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추위와 더위에서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31절 35절을 보면 이제 메추라기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32절에서 33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열 호메르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별 설명이 없죠. 그냥 메추라기 모아서 먹고 있는데 그냥 먹고 있는 애들을 그냥 바로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거는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데 민수기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탈출기가 이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드리라. 너희 식구의 머리수대로 한 호메르씩 저마다 자기 천막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가져가거라. 19절, 16장 19절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머리수대로 한 호메르씩 1인당 1호메르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를 보면 적게 거둔 사람이 열 호메르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결국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에 하느님이 백성들의 그 욕심을 보시고 벌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두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단지 메추라기 하나지만 나중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더 그것들 모으려고 하겠니? 제발 처음부터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먹을 것, 그 어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기 것만 모으는 그 욕심을 좀 경계하라는 어떤 민수기의 상징적인 장치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탐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주님에게도 복음서의 주님에게도 사실은 이것을 잊고 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의 표현. 뭐 한 10년 먹을 양식을 쌓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달라는 그 주님의 기도의 표현은 제가 살면서 재산을 그렇게 끝도 없이 쌓는 그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1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